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대한 거의 막 요약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언약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이 아닌 모세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언약 백성들은 법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바울이 쭉 얘기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법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5장 25절에 와가지고 굉장히 실제적인 말을 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 넘어졌는데 그러면 넘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뭐 제너럴 어셈블리 같은 거죠. 다 모아놓고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방인과의 복음의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도 못 지킨 게 아니냐. 근데 왜 그걸 이방인에게까지 덧붙여서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을 준수해야 된다. 음식계를 지켜야 된다. 기타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올가매려고 하느냐 하고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무겁다 우선 짐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멍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했던 못하던 이 멍에를 제자들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목에다 걸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철두철미한 유태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모세율법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모세의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점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또 이를테면 멍에가 있다. 근데 그 멍에가 이를테면 짐인데 그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 율법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언약이니까 이거 배워야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짐 아래 자기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이제 떠났다. 근데 우리에게 다른 짐이 있다. 다른 멍에가 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은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때가 된 것이다. 사실상 모세의 멍에가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였다는 것이, 새 언약의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법 아래에서 짐을 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의 짐을 지면은 그것이 짐스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 힘든 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 짐이 쉬워진다. 그 있지만 크리스천 라이프의 비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살이 이렇게 힘드냐? 왜 크리스천 그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은 해소되는 문제다.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성령 생활의 원리라는 것은 율법처럼 어떤 법규로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법을 만일 내세우고 법이 그렇게 좋다면은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마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럼 지켜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그 말을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과 대조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게 많아요. 법규가 많아요.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씌워가지고 옳다 그러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범법 여부를 판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리걸 시스템 아래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속박이죠. 자유가 없어요.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규에 따라서 딱딱딱 해야 되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를테면은 훨씬 더 뉴 아이디어로서 섬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지것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법은 그런 법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정말 친다면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익혀서 그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신약 성도는 성령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눠주라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나누라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사랑을 해요.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 사랑 받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 언제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또 사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위험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뭐 인종이니 뭐니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웃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그죠? 누가 죄에 빠지면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적어도 안 보는 데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옛 언약에서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모세법에서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서로 뭐 레위기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동포잖아요. 동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이방인들 가서 때려 죽여야죠. 억셉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적어봤는데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도덕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율법의 정신을 따르게 하는 것은 모세법을 영성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영성화는 그것을 스피셜라이즈한 것은 신약 교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적 경건주의를 낳고 내성적 소극주의와 그 인트로스펙티브, 자기 안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내성적 소극주의와 자기의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랑의 삶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옛 언약시대의 법과 다른 것은 율법의 수준을 무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은 내가 다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나는 완전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됐으면 율법은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법이라는 것은 조목을 나열하는 법조문이잖아요. 조목조목 이거 그래서 조목별로 나누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러죠. 이 처벌을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일인데도 해당 법규가 없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법을 미리 만들어서 다 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 상황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단안한 것이니까 법의 약점이 그런 것이죠. 모세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뭐 1, 2, 3, 4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십계명에 뭐 정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법이라는 것은 다 정신이 있다고 법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해진 조문대로 행하면 되지만 그 이상 갈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대예요. 완전히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은 율법과 달라서 율법이 요구하거나 율법에 적혀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법은 율법처럼 문자로 입법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요건 죄다, 요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입법화시킬 수 없는 내면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율법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원수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를 볼까요? 신학에서는 신을 대변한다고 보는 그런 조각품들이 아니고 그걸 막 그런 조각품 만들지 않고 뭐 나무로 목각으로 만든 거 그런 거 세워서 그 앞에 절하지 않고 이제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걸로 알았죠.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런 물체적인 거, 외행적인 거, 무슨 뭐 어떤 예술적인 조각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면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준수도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어요?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다른 날이 많은데 꼭 해필이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려고 그러냐 그러죠. 예수님은 내가 해필이면 글쎄 그렇고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쳐야겠다. 왜? 너희들께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여기 와있다. 그날에 이거 하라 안 하라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날이다. 그것을 이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부모 공경을 하는데 신약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에게만 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도 얘기를 해요. 자식을 노예게 하지 마라. 자식을 그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자비가 없이 대하지 말라. 자식을 너무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또한 주님의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살인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악심을 품고 악한 말을 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면적인 것이죠. 뭐 간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음욕을 품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데 마음에 가는 것이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김명희 뭐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추월시킵니까?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께 도와주라 그랬죠. 그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웃에 대한 거짓증을 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웃에 대한 거짓증은 그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 공동체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너희끼리 살면서 서로 돕고 그래야지 그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새언약 백성은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 공동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십계명 중에서 열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 번째 계명에 가서 그것이 십계명의 방향이 클리어하게 드러나요. 십계명의 목표가, 십계명이 바라본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뤄요. 아홉 개까지는 마음 다룬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음의 죄를 포함하는 신약 시대의 가르침과 성령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예레미야 유명한 31장 33절의 말씀이죠. 법은 문자라든 규정으로 마음을 다룰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 된 법정 규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인격체로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뭘 새 것을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느냐? 모세율법의 수준을 넘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이 바라보았던 목적지에 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율법 조문의 준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가서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답답한 점이었죠. 그러나 문득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의 그런 수준으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새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율법의 도덕법까지도 훨씬 더 높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법으로 추월되고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가 잘 돼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잘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모세율법에 묶여있거나 그 수준에 머무는 교회로서 그치고 갑니다. 말만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왔는가는 것을 모르면 그냥 빼끌어 안 두고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하다가 막 의가 상하고 그냥 삐뚤어지고 막 그냥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또 상처받고 그런 일이 생기죠.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모세법을 성취하고 모세법의 수준을 훨씬 더 앞질러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실제 삶에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은 여러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단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잡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책에 적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살던 시대는 우리가 눈이 얘기했지만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법한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라 그죠. 율법의 조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지향하던 그런 목표까지 우리가 지워버린 건 아니거든요. 굳이 법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모든 것이 그랬더니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뭐 이게 바운더리가 생기잖아요. 울타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요게 요거 하는 거고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알 텐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의 법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어떻게? 나에게서 배우라고. 모세에게서 배우는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선생님이 그분을 가서 바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됩니까? 아,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타락하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일종의 생존 공동체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부패해서 타락해가지고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전에는 순수한 사랑이었죠.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당장 서로를 원망하죠. 아담이 하와 너 왜 그런지 하니까 아, 그 하나님 만드셨잖아 저 하와를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은 거죠. 이렇게 원망하더라고요. 하와만 원망하는 게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하와와 아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려요. 사랑이 제일 먼저 타락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 아들을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라고 했고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했고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오해도 많이 받고 무능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해. 이것이 타락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참 사랑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벌써 그냥 의심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적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표본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약성경에서 자세히 진술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산상보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그 13장 사랑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 없을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법으로서는 만족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법에서 뭐라고? 뭐 사랑을 어느 정도 얘기하죠.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애들까지 다 죽여라. 예. 뭐 안식을 어기면 사형이다. 부모 거기 가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랑의 좋은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랑의 방향으로 발을 떼어놨어요. 그래서 몇 발쪽은 나아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언약 백성의 수준으로 삼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이게 BC 13세기 때 있었던 것인데 그때의 문서로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그 어떤 법들에 비하면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굉장히 휴머니스틱하고 인도주의적이고 공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만이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만이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적합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거기 좀 퀄리파이를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 구절의 이웃의 정의를 우리가 확대해야 됩니다. 그 이웃을 동포나 동족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죠. 사마리아 그 강도 맞은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사랑의 행위를 무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 신약성에서 여기저기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뭐 이것이라고 딱 정의로서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 서로 노예게 하지 마라.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서로 키재기 하지 마라. 예.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기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자기가 맡은 짐은 자기 책임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면 육체의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법은 현실적이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추상적인 것을 대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추상명사가 얼마나 많아요. 예? 뭐 주의 뜻, 은혜, 하나님의 뭐 주권, 뭐 거룩한 삶, 이거 다 추상명사예요. 그건 뭐 잡히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실적이네요.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손에 잡히는 것, 실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지 그냥 말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은 도와줘라. 그렇지만 동시에 너 자신을 바라보라. 자기 성찰. 자기 성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걸 자꾸만 들여다보면 자기 성찰, 인트로스펙티브 한 거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늘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속을 들여다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 못난 걸 들여봐야 거기서 나오는 거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외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확신하지 못한 사람 안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조금만 뭐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거든요.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게 되든 사실을 알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하나로 제대로 봐도 그것은 분명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기 성찰이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비관적으로 나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든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린다든지 녹두를 맨날 하면서 나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또 죄를 지었고 또 했나. 정말 저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녹두리 하는 것을 경건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훨씬 더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서 알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바로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 알려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죄지었을 때. 죄지었을 때 즉각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우리의 모든 긍휼과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또 예수께서는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다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용서가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미 용서하셨고 날마다 지는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오면은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르고 괴로움만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시간에 진짜 어둠의 영이 나를 덮치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침체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요. 그런 사람 회복하는 거 아주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우리 자 받을 때 그렇지만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알고 하나님 나를 다 받아주시고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다는 거 알고서 그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하셨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쉽게 나가야 되거든요. 낙담과 비관과 자포자기는 부정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볼 때마다 아이 나는 저런 죄를 지을 수 없어. 교인이 어떻게 저런 지을 수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나 개인에게 있어요. 그것은 내 일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했거든요. 그거 다른 사람이 짐을 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짐 지는 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살피는 거 좀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성경에 살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무서운 징책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큰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는 빼놓고 맨날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자기 성찰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 도우셨다고요. 내 문제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돕겠다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 그런 거 좀 상가해야죠. 그러나 전혀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안 됐으니 돼서 도울 수 없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나 자신을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돌아야죠. 모세법에 의존한 자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영적인 교만과 자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는 나 자신은 깜빡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일만 클로즈업 됩니다. 나는 그것을 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의 위치를 잊어버려요. 나의 사람됨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버린다고요. 의식이 없어져요. 내가 무의식이 되어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죄에 빠집니다. 교만의 죄에 빠져요. 위선의 죄에 빠집니다. 내가 전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잘났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표준이 돼요. 상담 기술이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마치 문제 해결사인 듯이 여기기 쉽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예수님처럼 겸비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도와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자신의 정직하다면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겸비하지 못하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웃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께 안서를 의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바울의 고백인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나는 사도라고 말. 나는 사도가 무슨 사자도 못 붙여. 나는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바울이 아니다. 거기서 나는 회복이 됐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진짜 예수에게 채찍질을 한 사람이지만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